독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지역 정부 수장들과 회의한 뒤 기자들에게 지난 몇 주 동안 방역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봉쇄 조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상황이 심각한 지역의 이동 제한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명 이상 나온 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경 15km 이상 이동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병원 방문이나 출퇴근 등입니다. 또 이달 말까지 사적 모임은 같은 가구 외에는 한 명만 허용됩니다. 상점과 식당은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학교도 최소한 이번 달 말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카타르 군주가 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카타르 국왕이 사우디를 방문한 것은 카타르가 지난 2017년 6월 사우디와 단교한 이후 처음입니다. 카타르 군주인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는 사우디에서 열리고 있는 걸프협력회의 GC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우디를 찾았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이날 GCC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맹국들과 카타르와의 관계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뜻과 좋은 믿음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를 포함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 나라는 지난 2017년 카타르의 친이란 정책과 테러 조직 지원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 국제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5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백신 보급이 늦어지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세계 경제은행을 성장률을 -4.3%로 집계한 바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은 5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활동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는 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세가 둔화했고 여전히 경기 하강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면 세계 경제가 5% 가까이 성장할 수도 있다고 세계은행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가 지난해엔 2% 그리고 올해는 7.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홍콩을 탈출하려던 청년들을 도운 자국 변호사 2명에게 그들의 변호사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변호사 런 찬리우 씨와 루시 웨이 씨는 홍콩 민주화운동가들과 학생들을 돕기 위해 법정에서 이들을 변호하려 했고 가족들 요청으로 이들을 구금 장소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들 활동가는 지난해 배를 타고 타이완으로 탈출하려다 체포됐고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런 변호사와 루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들을 변호하겠다고 요청했지만 결국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두 사람의 과거 변호 이력과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이들의 면허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또 이들이 변호사직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사가 독일 기업과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정부는 아직도 이 가격이 비싸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 공급하는 바이러스 백신의 1회 접종 분당 $20를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은 남아공에서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을 고려해 반값 백신을 남아공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보도에 대해 남아공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화이자 백신이 남아공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고 대통령실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상향하기 시작했다는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4일 성명에서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 상향하겠다고 한 것은 핵을 통한 강탈을 강화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면서 이 시도는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란의 도발 역사에 비추어 그들의 행동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조합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에 대처할 화살이 많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관련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의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을 들어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또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황해도는 내일 아침까지 3에서 10cm 정도의 눈이나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을 제외한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내일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상전이 영하 28도로 떨어집니다. 장전은 영하 9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기온은 상전이 영하 17도, 함흥, 신포, 원산 장전은 영하 1도로 모든 지역이 영하권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곧 노동당 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현재 어떤 도발의 전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이에 대처할 화살이 아주 많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재 북한의 대규모 도발 감행을 시사하는 어떠한 지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일주일 뒤에라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곧 있을 8차 노동당 중앙대회에서 북한의 특정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만일 도발을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수의 다양한 화살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도 미한 동맹이 매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석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언급한 화살에 억지력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도발 감행에 대한 즉각 대응 역량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다양한 화살의 의미가 반드시 매우 강한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항상 모호함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9년 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 사이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비대칭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실험한 신형 미사일의 경우 모두 고체 연료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2017년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재개는 중단했지만 세계에서 네다섯 번째로 큰 군대 규모는 무기 성능이 최첨단이 아니라 해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압도적인 무기 체계 성능이 반드시 우위를 점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지난 20여 년 동안 유사한 산악지대 특성을 갖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는 잠재적 도발에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과 관련한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해 북한의 중국산 수입이 급감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 영향이 컸다며 이 같은 영향으로 북한 사회가 얼마나 지탱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중 패권 경쟁이 한반도 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자신은 주한미군, 유엔군, 한미연합사 사령관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의 준통합전투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역내 대중 견제 목표와 연계해 수행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 방위조약 요구 사안을 맞추는 데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제공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이 특정 시점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역내 안보구상, 이른바 쿼드에 참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측에서 공개적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는 많은 가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예를 들어 2단계 검증 과정인 완전 운용 능력 평가는 조건부 전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당국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조건부로 합의할 당시 3단계의 검증 절차 외에도 대중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26개 특정 핵심 군사 역량 확보 조건도 달성해야 한다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 같은 역량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행사 기조 발언에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자유의 요새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미한 양국이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국제 현안을 함께 공조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관련해 지난 4년간 미국이 이룬 성과를 강조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렸습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낸 점에는 높은 점수를 매겼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못한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를 긍정평가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뤄진 북한과의 외교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사는 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지도자와 대화했으며 이를 통해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I do see that element of success with North Korea. Success in the sense of getting a commitment from the leader, Kim Jong-un.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낸 사실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사는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실패하고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한 점은 부정적인 면이라면서도 양국 지도자는 물론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를 강조하는 글과 함께 13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위터에서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등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외교에서 거둔 성과들을 나열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출신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diplomacy practic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a large part of which I call flattery diplomacy, has produced the lowest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는 대체로 아첨 외교였지만 이런 방식의 외교가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특히 일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면 휴전선 부근에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고 한반도 서해 해상에서도 큰 충돌이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이 잦았다고 닉시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 역량의 진전을 많이 이룬 현 상태에선 비핵화가 불가능한 목표가 돼버렸다며 이 시점 미국의 바람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탄두 실험을 예방해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닉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유지한 것도 대북 외교의 성과로 해석했습니다.
They have been able to maintain most of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clearly have damaged the North.
유엔의 대북 제재 상당 부분을 유지했고 이는 분명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힌 것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결합되면서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가 성과를 거뒀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 문제에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고 오히려 핵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와 주한대사 등을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자신이 폼페오 장관의 입장이라면 북한 문제를 성과로 내세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sign that they have put any checks on the development of these weapons. I think it was to some extent.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무기 개발을 멈췄다는 어떤 신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문제는 해결의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로 폼페오 장관이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외교적 기술이나 끈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북한이나 중국이 폼페오 장관 개인을 공격한 사실을 기억하느냐고 반문하며 이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긴장 완화에 대해선 북한이 조성한 긴장은 무기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서였고 그런 관점에서 실험이 중단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 고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등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사실을 성과로 꼽은 데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은 제재가 매우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힐 전 차관보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했습니다.
First of all, I give President Trump credit for breaking with the kind of bureaucratic inertia and going forward with summits.
매닝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적 관성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사실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에선 결정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매닝 연구원은 북한과의 외교가 끔찍한 방식으로 행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 김정은을 합법적인 지도자로 만드는 것 외엔 한 일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등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역량에 진전을 가져왔다며 폼페오 장관이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은 거짓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오 장관이 최초 글을 올린 트위터 상에서도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폼페오 장관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실에 승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답글에서 이것이 승리라면 어떤 게 패배인지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오늘날 더 많은 핵과 더 강력한 핵무기, 그리고 더 많은 미사일과 더 강력한 미사일, 그리고 더 많은 정치범 수용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폼페오 장관의 트위터에 김정은의 돈을 세탁한 중국의 주요 은행 중 한 곳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며 제재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행정부의 자세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시작한 이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은 2020년 미사일 발사를 통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유엔 결의 위반을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 3일 출범한 미국의회 117대 회기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검토하고 이 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의원들 간의 논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믹스 신임위원장은 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물론이고 영내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첫 흑인 하원 외교위원장이 된 믹스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네, 먼저 신임 외교위원장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한국과 상의의 영내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게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다자주의를 믿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한국과 맺어온 관계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지속하며 일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통일된 한반도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맹인 한국과 협력해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처럼 전제 조건 없이 보여주기 목적으로 북한과 만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교훈은 무엇이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Real 먼저 외교관들이 현장에 파견돼 한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논의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북한과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병행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히 다를 겁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하고 북한 문제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은 역내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중국이 대북 전략의 일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과의 관계를 잘 닦아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 미국은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이 거의 2년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에 들어가 과거 반복됐던 북한의 행태를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역내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 중 일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어느 정도 같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국무부, 미국의 외교관, 동맹국들과 이 대화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색하기 바랍니다.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셨는데요.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새 행정부가 중국의 대북 공조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맺는 등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겁니다. 공동으로 협력해야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혼자 중국에 특정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를 경제적으로 돕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인권 옹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무부가 충분한 재원을 현장에 갖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한 양국 간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원 외교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움직임은 없나요?
제가 알기론 이렇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에 관한 이 대화는 우리의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내 정보 유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So,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위원회를 소집할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모두 참여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모여서 대북 전단 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겁니다. 저희는 이를 초당적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입니까? 아니면 공개 청문회 형식입니까?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볼 겁니다.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목표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얘기할 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단체가 미국 의회에서 열릴 예정인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의회 청문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한인단체가 4일 미국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개최 예정인 청문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는 427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미주위원회는 미국 의회와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난하지 말고 지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요청한다며 남북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미국 상하원 의원들한테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원태 목사입니다.
2월 중으로 예고되었던 청문회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전단 금지법 자체가 저희는 평화법으로 후진하고 있고 이게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250만 남북하는 거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에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이거는 저희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인단체는 또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라며 전단 살포 행위와 이로 인해 국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은 최근 우발적으로 나온 법이 아니고 2008년 이후 한국 국회에서 관련 규제 법안이 14건 발의되는 등 계속 논의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열리는 인권 청문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의회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건 미국 의회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라면서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interfere with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국제사회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미국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여는 건 내정 간섭이 아니라면서 한국도 미국 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ecause we have an incredibly strong alliance, an important alliance between the South Korea.
미국과 한국의 굳건한 동맹관계 그리고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앞서 VOA에 중요한 건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반드시 여는 것이라고 말했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미국 의회가 매우 적절하게 대북전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올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30건의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서 제재위원회 회의의 대부분이 화상으로 대체된 가운데 유엔 회원국 또 관련 단체 등과의 교신 횟수도 줄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30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2월 31일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임기를 마친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4일 공개된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전년도인 2019년에는 총 38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했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와 각 유엔 회원국들 관련 기관 사이 교신 횟수 역시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9년 당시엔 제재위가 대북제재 이행 등과 관련해 90개 유엔 회원국 관련자 등과 총 303회에 걸쳐 교신을 한 반면 2020년에는 72개 유엔 회원국 관련 기관 등과 모두 251차례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재위는 또 지난해까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 이행 보고서 현황을 공개하며 모두 551개의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의 22705와 2322로 이행 보고서가 각각 115개와 107개로 100개를 넘겼고 결의 23715는 90개, 23755 95개, 그리고 23975 81개입니다. 특히 모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이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한 23975 8항에 대해서는 모두 63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지난해 대북제재위가 주최한 회의는 대부분 비공개 화상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며 총 8차례에 걸쳐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밖의 보고서는 2020년 12월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오른 인물은 80명, 기간은 75개로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대 출신 탈북민의 활동을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북한 인권 유린과 관련해 700건이 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OHCHR은 4일 자체 웹사이트에 서울의 북한 인권단체인 NK워치의 안명철 대표를 소개하는 글을 인터뷰 형식으로 실었습니다. OHCHR은 정의 추구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인 안 대표가 누구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와 동료들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을 기록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대신해 상세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NK워치가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 768건의 진정서를 유엔 인권사무소의 정보 증거 보관소와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웹사이트에 실은 인터뷰에 따르면 안 대표는 북한 정권의 충성한 부모 덕분에 1987년 정치범 수용소의 경비병으로 발탁됐습니다. 정치범들이 종신형을 사는 완전 통제구역의 경비를 맡았던 안 대표는 수감자들은 배신자이자 적이며 인간이 아니라는 세뇌를 당했다며 그들이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인터뷰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1990년대 중반 극심한 기근을 겪던 시기 안 대표의 아버지는 식량 부족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지게 됐고 이에 대한 연좌제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 등도 함께 수감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경비로 일했던 수용소가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안 대표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수용소 생활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탈북을 결심했고 결국 1994년 북한을 떠났다며 지금까지도 가족들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1998년 미국 의회 상원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진술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실상을 알리기 시작한 안 대표는 다른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2003년 NK워치를 설립했습니다. NK워치는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공개 처형, 참혹한 고문과 구타, 성폭력 굶주림, 질병, 강제 노역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알려왔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또 2013년 이후에는 유엔의 강제 실종 실무그룹이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피해자들을 대신해 진정서를 내왔으며 현재까지 이런 진정서가 768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NK워치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40여 건, 중국으로부터 3건의 답변을 받았다고 안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란 정부에 한국 유조선에 대한 즉각적인 억류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이란 정권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억류했다는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정권은 국제사회가 제재 압박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걸프에서의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이 유조선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중부사령부도 이날 논평에서 이란의 한국 유조선 억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서부 유타주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향희 기자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 제이크 씨는 2009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15년 유학생 신분으로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됐고 정치학도로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폭넓은 시야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지 10여 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누구보다 자유가 어떤 것인지, 상식에 통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자유시민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 씨의 자유로의 여정은 막연했던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 그러나 막연했던 생각이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해졌던 아버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명의 제대에 따르는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금장사, 골동품 장사로 가족들을 부양했던 아버지. 제이크 씨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모든 게 장사 좀 크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정부가 개입을 하고 권력이 그 용서를 안 해요. 어떤 누가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한계점에서 그걸 제지를 시키거든요. 뭐 심지어는 죽여버리던지.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비즈니스 관계로 해서 감옥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아빠가 또 마지막에는 골동품 장사 때문에 또 감옥에 가셨어요. 아, 저희 아빠가 거의 한 1년을 그 구류장에 있었는데 원래 구류장에 9개월 이상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3개월씩 3번 연장을 할 수 있어요. 2번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개월까지만 구류장에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넘겨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재판 가면은 저희 아빠가 그걸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고문에 의해서 내가 홀리자백한 거다.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체중이 30kg 줄어들 만큼 육체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쇠약해진 아버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진짜 명필이 또 하루 종일 글 쓰는 걸 싫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쓰고 읽는 것에 어떤 지치지 않아요. 저희 아빠가. 이분이 오시자마자 그냥 좀 일어나 앉을만 하니까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신서 편지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 신서 처리 부합 해가지고 썼어요. 20페이지 정도를. 여기다가 무슨 내용을 썼냐면 저희 아빠가 감옥 안에서 당했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 아빠가 받았던 그 고문들.
감옥 안에서 당했던 인권 침해가 신서의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매우 상세했다고 말하는 제이크 씨. 당시 가족들은 아버지의 그런 편지가 집안에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우려했고 모두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편지가 배달되고 얼마 후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주 뒤인가 아무튼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 집에 그 노동당 간부가 찾아왔어요. 그 중앙당에서 일하는 간부가. 근데 그 중앙당 간부가 무슨 차를 탔냐면 216 벤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벤츠인데 차 번호판이 216이에요. 216이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이잖아요. 김정은의 아버지.
네.
그래서 북한의 그 중앙당 정치국 위원들이 타는 굉장히 김정일 측근들이 타는 차가 216 벤츠예요. 그 차는 북한에서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죠. 굉장히 이제 파워, 그 차 자체가 굉장히 어떤 권력의 상징이에요, 북한에서. 근데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뭐, 어떤 그 수감되었던 사람의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이 형식상으로 사과를 하고 갔어요. 사과를 하고 자기가 이 문제를 바로 잡겠노라고 하면서 또 나갔어요. 평양으로 다시 갔죠.
아버지의 편지가 그들을 움직였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제이크 씨는 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또 왔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경찰이 운신도 못, 저희 아빠가 이제 그때 당시 너무 이제 고문 후유증을 해서 운신도 못 했었거든요.
네.
운신도 못 하는 저희 아빠를 다시 차에다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저희가 면회 가기도 힘든 곳에 아주 멀리 감옥에 갖다 놓았죠.
고위 간부의 방문, 사과와 약속, 그리고 가족과 연결 닿기도 힘든 곳으로 끌려간 아버지.
아,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것은 다 예견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16 벤츠 탄 사람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야했어요, 저희가. 뭐야, 이거. 이거 뭐, 진짜 뭐 문제가 어떻게 고쳐지는 건가? 뭐 어떻게 다 바로 잡아질 건가? 어떤 그런 아주 작은 희망도 갖게 됐었던 거죠.
네.
근데 그냥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와서 저희 아빠를 데리고 갔고, 아,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된 거죠, 그냥.
제이크 씨는 당시 아버지가 다시 잡히고 난 후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갇히고 2년이 흐른 어느 날.
2년쯤 지나서 저희 집에 저희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친하게 지내던 경찰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워낙에 돈을 잘 벌으셨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경찰 친구들도 많았었거든요. 뭐 경찰들이 항상 이제 와서 뭘 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드리고.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까웠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희 집에 들려가지고 그냥 이제 뭐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냥 문턱에 걸터 앉아가지고 아 뭐 아빠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가족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와야겠다고 그 방법을 아버지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아빠가 저희가 아빠가 7년을 형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경찰이 한 말이 형기가 다 채워야지 그 시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죄를 씻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가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뭐 할 말도 없고 그때 저희가 그때 빠졌던 그 감정은 진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이런 게 있냐라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조차도 그 형기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이건 진짜 보통의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제가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요. 사실 아빠가 감옥 갔을 때까지도 어떻게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아빠의 죄까지 다 씻을 만큼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아빠의 죄도 씻고 이 사회에서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시체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때 완전히 그때 이제 전 돌아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지옥이로구나. 이거 지금까지 내가 세뇌되었던 파라다이 그 낙원이라고 이제 세뇌가 되었었던 건데 이게 더 이상 아니로구나. 이건 진짜 지옥이다.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북한을 이보다 더 몸서리치게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 후 2년 동안 큰 도시에서 시골로 집을 옮기면서 경찰로부터 오랜 시달림을 받았던 가족들은 아버지를 둘러싼 수년간의 가족에게 벌어진 일들로 북한은 원래부터 지상 낙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유타주에 살고 있는 제이크 김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낮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3에서 10cm의 눈이나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을 제외한 함경도와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내일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입니다. 평남 지역은 막다가 구름 많거나 흐려지고 평북은 오전부터 구름 많이 낍니다. 또 평양, 양덕, 남포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눈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람은 양덕 지역으로만 오전에 약간 강하게 불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15도입니다. 남포 영하 12도, 양덕은 영하 20도에서 시작되겠고 신의주는 영하 17도, 수풍 영하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신의주와 수풍이 영하 8도까지만 오르고 양덕은 영하 7도, 평양은 영하 5도, 남포 영하 4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렸다가 오후부터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강계와 희천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25도입니다. 강계는 영하 22도, 희천 영하 19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이 영하 6도까지 오르고 중강 강계는 영하 11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해주와 용현 지역은 구름 많고 개성, 사리원, 신계 지역은 맑게 시작되지만 모든 지역이 오후에 흐려지고 가끔 눈도 내리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황해남북도 전역으로 불겠고 용현은 오후에 더 바람이 강해집니다. 오늘 아침 기온 해주는 영하 11도에서 시작됩니다. 개성이 어제보다 5도가 떨어져 영하 14도에서 시작되고 사리원이 영하 14도, 신계 영하 1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해주가 영하 3도, 개성이 영하 2도, 사리원 영하 3도, 신계 영하 4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막다가 구름 많이 끼고 평강 지역이 오후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강원도 전역으로 불겠고 특히 원산은 더 강한 바람이 일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입니다. 장전은 영하 9도, 평강은 영하 19도로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5도까지 오르겠고 원산과 장전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함흥과 장진은 맑게 시작되지만 나머지는 구름 많거나 흐리고 또 김책 지역은 오전부터 가끔 눈 내리겠고 오후에는 장진과 청진 지역으로 한때 눈이 더해지겠습니다. 함경남북도 전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5도입니다. 청진 영하 13도, 김책은 영하 11도, 장진은 영하 27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영하 12도에 머물겠고 김책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청진 영하 6도, 함흥은 영하 1도입니다. 양강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기사는 오후에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 삼전과 풍산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26도입니다. 김영권 영하 27도, 삼전은 영하 28도로 북한 지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 17도에 머뭅니다. 기산의 낮 최고는 영하 12도, 김영권 영하 1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나 눈 내리다가 오후에는 눈으로 바뀝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5m로 먼바다 쪽이 또 오후에 물결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1.5에서 4m로 역시 오전에 또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11월 17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주 등 미군 감축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5일까지 이 두 나라에는 2,500명의 미군만 남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계획과 전략에 따른 것으로 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책이나 목표의 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생된 많은 애국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ogether, we have mourned the loss of more than 6,900 American troops who gave their lives in Afghanistan.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우리 모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목숨을 잃은 6,900여 명의 미군 희생자들을 추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5만 2천여 명과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미국의 밀러 국방장관 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아프가니스탄 평화를 위해 싸운 모든 미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아프간 평화 협상을 지지합니다. 이는 내전을 끝내고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인과 미국의 파트너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remain committed to protect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미군은 미 국민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동맹과 파트너들의 안전과 안보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테러와 불안정, 분열을 일삼는 세력이 우리의 노력을 고의적으로 방해할 경우 우리는 이들을 물리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우리는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 어린이들을 계속되는 전쟁과 큰 부담으로부터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를 도와 압제에 맞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과 함께 축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마감 뉴스입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처를 강화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지역 정부 수장들과 회의한 뒤 기자들에게 지난 몇 주 동안 방역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봉쇄 조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이동 제한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명 이상 나온 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경 15km 이상 이동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병원 방문이나 출퇴근 등입니다. 또 이달 말까지 사적 모임은 같은 가구 외에는 한 명만 허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상점과 식당은 이달 말까지 계속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카타르 군주가 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카타르 군주가 사우디를 방문한 것은 카타르가 2016년 6월 사우디와 단결한 이후 처음입니다. 카타르 군주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는 사우디에서 열리고 있는 걸프협력회의 GCC에 참석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는 이날 GCC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동맹국들과 카타르와의 관계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아랍권 4개 나라는 지난 2016년 카타르의 친이란 정책과 테러 조직 지원 등을 이유로 카타르와 단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는 자국에서 카타르로 들어가는 교통로도 끊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5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고 백신 보급이 늦어지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4.3% 역성장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5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활동 감소가 당초 예상보다는 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세가 둔화했고 여전히 경기 하강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면 세계 경제가 5% 가까이 성장할 수도 있다고 세계은행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가 지난해 2% 그리고 올해에는 7.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홍콩을 탈출하려던 청년들을 도운 자국 인권 변호사 2명에게 그들의 변호사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인 변호사 론찬 니우 씨와 루시 웨이 씨는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과 학생들을 돕기 위해 법정에서 이들을 변호하려 했고 가족들 요청으로 이들을 구금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 활동가는 지난해 배를 타고 타이완으로 탈출하려다 체포됐고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런찬 니우 변호사와 루시 웨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들을 변호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두 사람의 과거 변호 이력과 인터넷 포스트의 내용을 문제 삼아 이들의 면허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화이자사가 독일 기업과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정부가 이 가격도 여전히 비싸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 공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1회 접종 분당 $20를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은 남아공에서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을 고려해 반값 백신을 남아공 측에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봉화의 보도에 대해 남아공 대통령실을 성명을 내고 이 백신이 남아공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상향하기 시작했다는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4일 성명에서 이란이 포르도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 상향하겠다고 한 것은 핵을 통한 강탈을 강화하려는 명백한 시도라면서 이 시도는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다만 모두가 합의를 완전하게 지키면 우리 조치도 전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BOA 아침 방송을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